사랑하는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귀한 결단과 헌신의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스테반 리브가 선교사가 찬양한 그 가사 그대로 세상의 조롱과 핍박 속에서도 주님의 거룩한 순결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과 헌신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선교회, 또 우리 코너스톤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주시는 마음과 영을 주실 것을 간구하오니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시며 우리에게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룩하고 복된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전호자에 계신 분들 보시고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더 반갑습니다 하고 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금요일 날은 사실은 오시는 분들은 주일보다는 조금 더 선택의 여지가 있으신 것 같아요. 주일 날은 그래도 내가 교회 다니는 또 성도니까 주일은 빠지면 안 되지 않은데, 금요일 날은 가장 큰 이 유혹이 오늘 예배 갈까 말까 하는 것 같아요. 오늘 스테반 리브가 선교회 분들은 또 오늘 선교회 또 예배니까 가야지 하고 오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떠한 과정에 있든지 간에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이미 주님 안에서 가장 복받은 자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오늘 에베소서 1장 1절 2절 이 짧은 구절을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하면서 교회를 세운 이 도시들에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지역에서 가장 크고 가장 번성한, 그리고 또 경제적으로도 가장 부유함을 자랑했던 그런 거대 도시들, 오늘날로 말하면 메트로폴리탄 같은 그런 도시들에서 교회를 세웠다는 것을 보게 되죠. 고린도, 또 에베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런 이름들은 당시에 가장 로마 제국에서 가장 컸던 그런 도시들이었습니다. 만일 2019년도에 사도 바울이 미국에 와서 사역을 했다면 어디서 교회를 개척하고 또 섬겼을까요? 미국의 아마 탑5 도시들이었을 것 같아요. 뉴욕이나 로스앤젤레스, 혹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근처에 있는 시카고, 혹은 필라델피아, 혹은 피닉스 같은 도시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개척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에베소도요, 이 사도 바울이 제3차 여행 때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머물면서 집중적으로 사역을 했던 그런 도시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도착했을 때를 약 주후 53년에서 한 57년 정도로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이 있은 지 약 20년 뒤에 바울이 이 에베소라는 도시에 복음을 들고 들어가게 된 거죠. 바울은 이 도시에서요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사역했어요. 그러자 하나님의 선한 손이 이 복음의 열정을 가진 바울과 함께 하셔서요 놀라운 기적들이 이 도시 곳곳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의학으로 고칠 수 없다라는 판정을 받았던 이 불치병 환자들이 고침을 받게 됩니다. 사도행전 19장을 보면 심지어 사도 바울이 쓰고 있던 그 앞치마, 그가 작업할 때 썼던 앞치마나 혹은 손수건을 가지고 병자들의 몸에 넣어주면 그 사람이 낫는 아주 놀라운 신비한 일들이 일어나죠. 그리고 심지어 악한 귀신들도 그렇게 떠나가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으로 이처럼 신비하고 희한한 능력을 나타나게 하시니 에베소 도시 전체에요 소문이 퍼다한 거죠. 아, 이곳은 뭔가 좀 신비한 것이 있더라. 야, 거기 가면 병든 사람들이 낫는다더라. 귀신들이 떠나간다더라. 이런 소문이 이렇게 퍼지기 시작하니까요 궁금증을 가지고 호기심을 가졌던 사람들이 교회 문턱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에베소 교회는 말 그대로 수적 부흥, 영적 부흥을 함께 맛본 교회입니다. 그러나 교회를 찾아온 이 에베소 사람들 대부분은 사실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 새가족반, 새신자반 꼭 해야 되는 복음의 기초적인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복음이 뭔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이들을 집중적으로 양육하기 위해서요 이 에베소 도시에 두란노 서원을 세웠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두란노 세미너리, 두란노 신학교를 세운 거죠. 그 2년 커리큘럼으로 MDiv 프로그램, Master of Divinity 프로그램을 해서 제자들을 양성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뽑으셔서 그들을 제자 훈련하셨던 것처럼 사도 바울도 이 에베소라는 곳에서 두란노 신학교를 세워가지고 제자들을 집중적으로 양육하게 된 거죠. 이 두란노 신학교 졸업생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저 골로새라는 도시에 가서 골로새 교회를 개척한 에바브라 목사님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란노 신학교에서 나온 사람들이요, 당시에 소아시아를 돌아다니면서 많은 교회들을 개척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에베소라는 이 도시를 통해서 풍성한 이 열매를 맛보게 된 거죠. 그 결과 이 에베소에서 영적 대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실 이 에베소는 항구 도시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저 뭐 샌프란시스코나 저 LA나 샌디에고처럼 이렇게 좀 뭐 버스턴처럼 이렇게 항에 가까운 도시예요. 무역이 왕성하고 타국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 물건을 가지고 들어오는 그 항만이 발달되어 있는 도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타지에서 온 선원들, 무역 상인들을 대상으로 장사를 하는 숙박업소, 선술집, 율락업소 이런 것들이 아주 왕성한 비즈니스예요. 또한 성적인 타락이 아주 심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도시는요, 참 여러 가지 범죄들도 많았습니다. 게다가 이 도시는 그리스 여신인 아테네 여신을 섬기는 것으로 아주 유명한 도시였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이 여신을 잘 섬겼냐면 그 당시에 이 아테나 여신의 그 조각을 만드는 우상 제작업자들이 아주 성행을 누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방 사람들을 통해서 이 항구로 들어왔던 그런 이방 종교의 부적들, 그리고 마술책들, 주술책들 이런 것들이 고가에 팔리고 또 사지기도 하는 그런 도시였던 거죠. 그런데 이 바울이요, 이 에베소에서 3년간 심혈을 기울여서 사역하고 2년 동안 두란노 신학교에서 제자들을 양성하기 시작하자 이들로 인해서 에베소의 영적 대각성 운동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요, 뒤집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저 아테네 여신이 사실 우상이구나, 저거 가짜구나, 이것을 깨닫고 조각을 부수는 사람들이 등장했어요. 값비싼 돈을 주고 샀던 부적, 이거 다 쓸데없는 거구나. 아, 마술책, 이거 다 귀신의 것이구나, 장난이구나 깨달은 사람들이 이 고가의 부적과 주술책들을 다 불태워버렸던 것이죠. 이 에베소 온 도시가 전에 한 번도 본 적 없는 전무한 새로운 삶의 모습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야, 저 사람들은 우리랑 같은 도시에 살고 있는데 삶의 양태나 양식이 너무 다르다. 저 사람들에게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 한번 교회 한번 가봐야겠다. 사람들이 계속해서 교회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 교회가요, 수적으로 급성장을 이루었지만 갑자기 성장하는 바람에 교회 내부 안에서요 여전히 불완전하고 불안한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이 교회 안에서 이미 기득권을 형성하고 있는 유대인들은요,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선민, 그래도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 아닌가 하는 이런 특권의식으로 가지고서 교회를 움직이고 있었어요. 교회를 이제 들어온 새신자들은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여전히 이 세상에서 살아가던 그 로마의 타락한 문화에 젖어 살아가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교회는 다니는데도 계속 세상의 것 즐기면서 살아가는 거죠. 친구들하고 세상적인 거 놀러도 가고 교회에서 하지 말라는 것도 그냥 죄의식까지 못 갖고 그냥 살아가는,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이 교회 안에서 어울려 있던 것이 바로 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에베소 교회 안에도요, 불안한 요소들이 한둘이 아니었어요. 역사상 그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놀라운 부흥과 성장의 주역이었지만 동시에 이 안에 여러 가지 연약한 점들이 많이 있던 거죠. 사도 바울이 제 3차 여행을 마무리하고요,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시간이 흐른 뒤에 그는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가 개척하고 공들여 사역했던 에베소 교회를 떠난 지 한 10년 정도 지난 상태예요. 지금 오늘 이 본문을 쓰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은요, 50대 중반의 나이를 좀 지나갔어요. 그리고서 자기가 그 떠나온 지 한 10년 정도 되는 그 에베소 교회를 지금도 잊지 못하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가 그 로마 감옥에서 이 교회를 향해 쓴 편지가 바로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에베소서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통해서요, 로마 교회에게 세 가지 핵심 교리들을 가르치길 원했어요. 혼란에 빠져 있고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도 이 세 가지는 꼭 붙으십시오 하고 에베소서를 아예 그 교과서처럼 보낸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를 보면 편지 양식이지만 자세히 보면 사실 이것은 교리 교과서와 같습니다. 세 가지 내용이 있는데요. 구원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다뤘어요. 두 번째는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에베소서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에베소서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기본적인 것 같죠. 구원이란 무엇인가, 교회란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은 무엇인가. 이러한 내용 때문에 에베소서는요, 이 교회 하나만을 위한 편지가 아니라 당시에 많은 사본들을 만들어서, 카피본을 만들어서 여러 교회로서 전달이 되었어요. 그래서 교회마다 이것을 보고서 많은 영적인 유익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앞서 이야기했듯이 이 편지는 사도 바울이 이미 50대 중반을 넘어서 로마 감옥에서 기록한 글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쓰고서 대략 한 6년에서 7년 뒤에 이제 순교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의 사역의 가장 이 마지막 부분에 그가 쓴 글인 거죠. 바울이 지내던 그 로마 감옥이라는 것은요, 사실 지하 감옥이었어요. 오늘날 말하면 던전. 이죠. 거의 지하 감옥에서 창문도 하나 없는 그 새창살에 갇혀서 정말 곰팡이 냄새 나는 것에 있는 거죠. 이 신약 그 성지순례 다녀오신 목사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 로마의 그 지하에 있는 감옥은 한여름에 들어가도요, 몸에서 이렇게 갑자기 소름이 돋을 정도로 으스를 떨리는 그 추운 공기가 있다 그래요. 그만큼 추위를 견뎌야 하는 열악한 환경 속에 사도 바울이 있는 거죠. 얼마나 추웠으면 나중에 이 디모데 후서를 쓰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너 올 때 겉옷 좀 가져와라, 외투를 좀 가져다 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을까요? 얼마나 추웠으면. 근데 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바울은 지금 오직 교회를 향한 그 마음을 갖고 있는 거죠. 지금 자기로 로마 감옥에 갇혀서 삶이 너무 힘든데 밤에 잠잘 때 발이 시려울 정도로 추운 이 감옥에서도 그의 가슴은 식지 않는 이 복음의 불꽃으로 타오르고 있었던 것이죠. 자, 사도 바울이 그 구하기 힘든 편지지와 펜을 들고서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를 쓸 때 단어를 하나하나 얼마나 주의 깊게 썼을까요? 오늘 좀 바울의 마음을 좀 우리가 이해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절 말씀, 이 서신서의 시작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자,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이 편지를 시작하면서 기록한 이 1절 말씀에는 그가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고 있는 인생관, 그의 신앙관이 여기 잘 드러나 있어요. 바울이 자신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1절 말씀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자, 누구의 뜻으로 말미암아요? 하나님의 뜻으로.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사도된 거, 이건 내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까? 지금 이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 뜻이라고요? 하나님 뜻이었어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시작부터 끝까지 주관하고 계세요. 주님이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사실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팔자, 운명 이런 단어를 아주 일상생활에서도요 쉽게 얘기합니다. 조금만 힘든 일이 있으면 교회 안에서도 권사님들이 아이고 내 팔자야, 아유 내 팔자가 왜 이렇게 꼬였나, 막 이런 표현들 막 쓰잖아요. 운명론에 사실 우리들이 많이 익숙해 있는 거예요. 야, 이것도 내 운명이지, 막 이런 표현들 사실 우리가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이런 표현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제대로 합당하지 않은 표현이죠.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도된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주께서 내 삶을 붙들고 계시며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자신의 삶을 인도해 가고 계시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것을요, 그가 잘 나갈 때, 성과 같은 화려한 곳에 살 때 고백한 것이 아니라 그 추운 로마 감옥 그 바닥에서 잠을 청하면서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은요, 대단한 고백인 거죠. 우리 한번 우리 스스로를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코너스톤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은 누구의 뜻일까요? 하나님의 뜻임을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사도 바울의 고백에 의하면 우리들은 지금 하나님의 뜻으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내 인생에서 일어나는 지극히 작은 것 하나부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한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은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 사도라는 단어가 무슨 뜻입니까?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보내심을 받은 자. 하나님께서 나를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것도 이 추운 바닥에서 밤에 사시나무 떨듯 벌벌 떨면서 잠을 청하고 있지만, 먹을 것도 정말 이 막 부시맨 빵처럼 아주 부실한 식사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이거 다 하나님께서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나를 살려두셨고 지금 이 자리에 나를 보내셨다라는 그런 사명의식이 지금 사도 바울에게 있는 거죠.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 코너스톤 교회에 보내셨어요? 내가 선택해서 온 거예요? 많은 교회 가봤는데 그래도 여기 있는 사람들이 그래도 제일 좋더라, 그래서 왔습니까? 막 교회 여러 군데 또 가보니까 뭐 별거 없더라, 그냥 여기가 좋더라, 그래서 인간적인 선택으로 왔습니까?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보내신 주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다, 여러분 이런 인식을 갖고 있으면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쓸쓸해하거나 고독해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는 그 인도하심을 느끼기 때문이죠.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하면서요, 아, 교회가 내 마음에 안 든다, 사람들이 나랑 다르다, 야, 이 교회는 문제가 있다 하고 부정적인 말들을 하면서 교회를 떠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이곳에 인도해 주셨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주님의 뜻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삶의 자세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야, 주님께서 나에게 이 교회에 이런 부족한 점을 보게 하셨구나. 아, 그렇다면 내가 이 교회에 이런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라고 나를 보내셨구나. 생각하는 틀이 다른 거죠. 생각하는 관점이 다른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 부분을 섬기라고, 아, 이 부분은 더 자라갈 수 있는데 하필이면 내가 또 거기에 맞는 은사를 갖고 있네. 아, 그러면 주님이 나 이거 섬기라고 나를 여기 보내셨구나.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 나에게만 보는 그 공동체의 연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렇다면 주님께서 그거 우리에게 주신 거죠. 왜 주님이 우리를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몸된 전을 섬기고 또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보내셨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하는 사람은요 어디에 있어든지 당당합니다. 아, 주님이 날 이곳에 보내셨기에 내가 이곳에 있구나 하고 마음으로 당당하게 신앙생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이 마음이 있으면요 어떤 역경과 시련에도요 쉽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사실 바울의 삶을 다시 한번 좀 우리가 생각해 볼까요? 그는요 분명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사람이에요. 누구의 뜻으로요? 하나님의 뜻으로. 그런데 바울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이 사람이 배를 타기만 하면 폭풍이 어디선가 막 몰려와요. 인생을 살면서 파선을 한 번만 당해도 그거 참 확률이 낮은 건데, 이 사람은 배만 타면 아주 폭풍들이 막 와서 살면서 세 번이나 파선을 당했어요. 이거 대단한 사건 아닙니까? 아니, 하나님 나를 사도를 세우셨으면 내가 가는 곳마다 형통하게 해주셔야죠. 그러지 않았어요. 감옥에 갇혔고요. 채찍질 당했고요. 40에 하나 감한 매, 태장이라 그러죠. 매를 때리는 거. 그것을 다섯 번이나 맞았고요. 죽을 고비를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몰라요. 심지어 사람들에게 돌팔매질 당해서요.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사도바울은 죽었다 생각할 정도로 피 흘리고 엎드려 있었어요. 심지어 사도바울이 죽지 않으면 나 숟가락 젓가락 안 들겠다, 내가 저 사람 죽는 거, 저 사람 심장 멈추는 거 내가 봐야 내가 밥 한 숟갈 먹겠다라고 그렇게 결단하고 다짐했던 사람이 40여 명이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 사도바울을 죽이지 못해서 안달난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으니 여러분, 이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기고합니까? 사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요 이렇게 불쌍한 사람이 또 없어요. 세상 말로 정말 하면 이렇게 팔자가 꼬인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운명이 불행한 사람이 없어요. 바울은요, 근데 오늘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된 바울은 누가 나를 지금 이곳으로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자리에도 역경과 시련은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요 다 만족스럽습니까? 다 내 마음에 들어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신앙 생활하면서 좋은 일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때로는 육신의 질병도 찾아오고요, 경제적인 어려움도 찾아오고요, 사람과 관계에서 문제도 있고요, 내 자신의 해결해야 할 그런 막 문제들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보내신 그 자리에도 역경과 시련은 찾아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교회 다니면 아무런 고통이 없다고,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이라고 전도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습니까? 우리가 다녀보니까 어때요? 교회 다니면 고통 다 사라집니까? 문제 다 해결됩니까? 아니요, 목사님 교회 다니니까 상황이 더 어려워졌어요. 아, 더 어렵습니다. 더 꼬이는 것 같아요. 챙길 사람도 더 많고 짐도 더 많아요. 그렇게 고백하는 분들은 계신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내용은요 만사형통의 복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들도요 배를 탔는데 파선당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우리에게 돌 던질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육신의 질병도 갖고 있었어요. 근데요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자기 인생에 찾아오는 그 어떤 역경과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는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성경 말씀 하나만 좀 보여주실까요? 우리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좀 고백하는 마음으로 좀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을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게 복음의 신비인 거예요. 누가 볼 때는 우리는 이렇게 땅에 떨어뜨리면 깨져볼 수밖에 없는 사기 그릇처럼 너무나도 연약한데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 가운데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서 야, 저 사람은 이제 망했다. 야, 저 사람은 이제 끝났어. 라고 세상 사람들이 보는 그 시점이 온다 해도 여전히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은 이제 죽었다. 저 사람의 인생은 이제 끝났다. 라는 그 시점에도 우리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방이 우겨싸여 있어도 어디는 열려 있어요? 하늘은 열려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어떠한 역경과 시련에도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 앉아계신 우리 남자분들, 한국에서 군대에 다녀오신 분들 계시죠? 군대 훈련소에 가면요 모든 나라가 다 통일합니다. 훈련소가 다 똑같은 훈련소가 아니에요. 병사를, 병 계급을 훈련하는 훈련소가 있고요, 장교를 훈련하는, 오피서를 훈련하는 그런 또 부트 트레이닝이 있어요. 자, 한번 제가 질문해 볼게요. 어디 훈련이 더 힘들까요? 병사를 훈련하는 훈련소가 힘들까요? 아니면 장교 계급을 갖는 사람들, 그 사람들 훈련소가 더 힘들까요? 어디가 힘들겠어요? 장교 훈련하는 게 더 힘들죠. 왜 그러죠? 이 사람들은요 전쟁이 터지면 전쟁터의 최일선에 나가서요 병사들을 진두지휘할 거예요. 사람들이 전쟁에 터졌는데 장교가 나는 못하겠다, 나는 그냥 너희가 싸워라, 난 집에 가야겠다, 엄마 보러 간다, 아주 큰일 나는 거죠. 하나님께서요 우리들을요 영적인 장교로 부르신 거예요. 지금 내 인생이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너무 막 이 극심한 훈련을 받고 있는 분들 계시죠. 여기서 야,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인생을 훈련을 받아도 이렇게 스무스하게 넘어가는데 나는 막 굴곡이 막 깊게 막 롤러코스터 타듯이 막 끝나지 않는 훈련을 받고 있는 것처럼 느끼시는 분들, 하나님이 뭘로 나를 선택하신 거예요? 영적인 장교로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럼 또 이러죠. 하나님 왜 하필 나예요? 하나님 나는 병사이고 싶어요. 왜 나를 장교로 부르셨어요? 근데 나중에요 그 훈련 끝나고 보면 아, 이게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장교 되고 싶은 사람도 있는데 안 불러주는 사람도 있어요. 반대로 하나님 난 좀 고통도 당하고 사서 고생할 테니까 날 좀 써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야, 넌 안 된다 막으시는 것도 있어요. 그것도 다 주님의 은혜더라고요. 하나님 나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들어요? 나 왜 이렇게 어려워야 합니까? 남들은 다 가벼운 짐 지고 사는데 왜 내 인생의 짐은 이렇게 무겁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영적 장교로 부르시는 거죠. 우리를 더 특별하게 사용하시려고 우리를 지금 훈련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여기 희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여기 앉아계신 우리 남자 성도님들, 군대는 입소식이 있으면 또 무슨 식도 있습니까? 하도 오래돼서 이제 단어도 기억 안 나시죠? 퇴소식이 있습니다. 퇴소식. 그렇죠? 딱 여기서 충성. 퇴소에 명받았습니다. 훈련이요. 계속 가는 것 같아도요. 그 훈련의 목적이 다 끝나면 나중에 퇴소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주신 이 아픔과 어려움을 통해서요. 내 영혼을 단단하게 주님이 훈련해가고 계세요. 주님의 주시는 그 영적인 교훈을 내가 받아들이면 그 훈련은 끝나게 되어 있어요. 그거 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 군대 얘기만 하니까 우리 여자분들 잘 모르시겠죠. 자, 여기 계신 분들 아이를 임신해서요. 제 경험은 아니니까 그냥 잘 들으세요. 아이를 임신해서 배에 애를 안고 살아가는데요. 이 날이 지나갈수록 이 무게가 애가 더해지는 거죠. 안고 일어서는 것도 힘들고요. 밥 먹으러 가는 것도 막 너무 귀찮고 막 이 사는 이 것들이 예전보다 막 너무 힘든 거예요. 자, 근데 이 9개월 동안 이 아이를 품고 살아가면서 겪고 있는 그 모든 고통은 결국 뭡니까? 영혼을 낳는 거예요. 사람을 낳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생명을 낳는 그 일도요, 절대로 공짜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뭐 출산의 고통을요, 제가 뭐 아픕니다라고 말한들 그 어떻게 다 설명이 되겠어요? 이거 우리 받은 고통을 알 사람이 없도다. 경험해본 사람만이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요, 영혼을 낳는 거, 죽어가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 영적인 전쟁의 최일선에서 있는 우리는 영적 장교라는 거예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산부인과에서 애를 낳고 있는 이 어머니가 막 힘을 주다가 너무 힘들어서 갑자기 자기 남편에게, 여보, 나 못 낳겠어. 나 포기할래. 안 낳. 그러면 어때요? 산모도 죽고 아이도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적인 사명의 자리는 끝까지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생명이 정말 낳는 거예요. 저희 정말 교회에 요즘에 사역하면서요, 제가 너무나도 감사한 거는, 이번에도 제가 세례 교육하고 있잖아요. 또 저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또 그 안에 심어주시는 그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목회자인 저에게서는 가장 큰 기쁨이에요. 아, 그래. 아, 이것이 정말 가장 귀한 것이구나. 예수님을 정말 고백하고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래도 이렇게 하나 둘씩 이 교회를 통해서 존재한다면 이미 이 교회는 그 한 영혼을 통해서도 존재의 목적을 다하고 있다. 저는 그런 마음들이 들어요. 하지만 우리가 더 많은 영혼들을 전도해야 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이 영적인 전쟁터의 최일선에 서 있는 우리 영적 장교들입니다. 전쟁이 어렵다고, 사역이 어렵다고 그만두면 우리 따라오는 병사들 다 죽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나면 가장 수치스럽게 저 구석에서 이를 갈며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사선을 넘나드는 일을 사실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이 쉽겠어요? 수고와 땀을 흘리고 또 헌신을 하며 우리가 살아갈 것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이런 힘든 사역을 내가 지금 억지로 하고 있다. 우리 코너스톤 교회는 사람이 없어서, 정말 섬길 사람이 없어서 내가 이렇게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요, 여러분 오래 못 버팁니다. 반드시 지치는 날이 찾아올 거예요. 그럼 그걸 어떠한 자세로 섬겨야 합니까?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자세. 에베소서 1장 1절 다시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자, 내가 지금 이 교회에 있는 거 누구의 뜻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내가 감당하고 있는 사역, 이거 누가 나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여러분, 그 인식을 갖고 섬기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아, 그래. 비록 남들은 내가 섬기는 거 알아주지 못할지라도, 이것이 비록 작은 일일지라도, 심지어서 부엌에서 뭐 설거지하는 것이나 바닥을 청소하는 일이나 쓰레기통을 비우는 것, 세상적으로 볼 때 어떠한 영광스러운 일이 아닐지라도 그 작은 것을 가지고요, 아 그래, 주님은 날 이 섬김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라고 나를 이곳에 세우셨지 하고 섬기고 나아갈 때요,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있는 거예요.